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두 명과 러시아 회사 세 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회사 아폴론과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르 안드리에비치 가예보, 또 다른 러시아 회사 질엠과 RK 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입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러시아 회사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 개인과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기묘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1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북서쪽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2일 대규모 러시아 지상군이 키이우 도심에서 약 25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부 하르키우, 서북부 체르니히우, 수미, 동남부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들이 러시아군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마리우폴에 포격을 가해 시민들의 피난을 막고 식량과 식수 보급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2,5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들에 갇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주의, 경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EU와 협력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EU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우리의 영토를 해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남부 멜리토폴 시장이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됐다며 러시아군은 합법적인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단계의 테러에 들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러시아 인구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겪어왔죠. 미국의 교육계에서는 일자리를 떠나는 교사로 인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을 텐데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입장도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취업 여성의 영유아 자녀들을 돌봐주는 보육사, 베이비시터 고용료가 1년 만에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베이비시터 고용 전문 플랫폼 업체인 어번시트에 따르면요, 지난해 아동 한 명을 돌보는 베이비시터의 인건비가 시간당 $20.57를 기록했는데요, 11%나 오른 금액입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물가 상승 현상과도 맞물리는 상황에서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보육비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비쌌습니다. 작년 베이비시터 비용이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이었는데요. 1시간에 $23.45를 기록을 했고요. 시애틀은 $21.23, 또 로스앤젤레스는 $20.23로 비싼 편인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12.70로 소규모 도시는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마켓워치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남부지역 주립공립대학 등록금이 연평균 $9,70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영유아 평균 연간 보육비가 $12,300라고 하니까 보육비가 더 비쌌던 거죠.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북부지역 주립공립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13,900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영유아 평균 연간 보육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베이비시터 고용료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비는 이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졌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보육사 쪽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전문 보육사에게 필수적인 것은 입증된 경험인데요. 적어도 2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는 이런 보육사의 수가 6만 2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 가운데 78%가 여성이고 15%가 남성인데요. 이들의 평균 연령은 38살입니다. 백인이 가장 많고 히스패닉, 흑인 순서인데요. 대부분 뉴욕과 시카고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만 달러인데요. 경력에 따라 상위 10%는 4만 5천 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또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보는 미주한 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3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를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보이콧 맥도날드 코카콜라.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내 영업 중단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들을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압박 속에서 8일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코가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를 보이콧하자는 해시태그가 급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들 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었죠. 동시에 KFC, 버거킹을 향한 매장 폐쇄 및 판매 중단 요구도 커졌습니다. 자, 이로써 미국의 상징적인 4개 회사가 러시아 영업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이 펩시는 코카콜라의 경쟁사로서 러시아는 이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CNBC는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에서 연간 매출의 약 4%를 창출하지만 러시아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고 분유, 우유, 이오식과 같은 일부 필수 제품은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펩시는 60년 이상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했고 맥도날드는 소련이 붕괴되기 몇 달 전에 모스크바의 철의장막 너머에 첫 매장을 열었었죠. 앞서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리바이스 등은 러시아에서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침묵금지법. 미 정보기술 매체 프로토콜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의회는 미국에서 침묵금지법을 통과시킨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내의 고용주가 NDA를 무기삼아 근로자가 회사 내의 괴롭힘, 성추행, 차별, 보복 등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고안됐습니다. NDA는 회사의 부조리나 불법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고발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협약입니다. 그러나 침묵금지법은 이와 반대로 회사 내 부조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NDA 서명에 관계없이 이를 내부 고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조만간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많은 기업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소셜미디어 기업 핀터레스트 내부의 인종차별 문화를 고발한 이페오마 오조마가 법안을 발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간 워싱턴주에서는 애플 전 직원인 체르 스칼렛과 구글 전 직원인 첼시 글래손이 입법 과정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즈베리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많은 근로자들이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침묵해야만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부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종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했는데요.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시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도 이번 시험 발사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기존의 반응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쳤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번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4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무부가 북한이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1월에만 7차례에 걸쳐 이뤄진 데 대해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장거리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이후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사거리와 관계없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 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우리 무기고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틀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11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에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북핵 대표하고 전화 협의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 4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김 특별대표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안정의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성김 특별대표는 동맹국들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국제사회도 비난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재개는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불안전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반드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도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냈군요.
네, 노르웨이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실험 행태는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실험들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웨덴 외교부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와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주목되는데요.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의사회 개막연설에서 지난해 8월 이사회와 총회 보고 이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초 이후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징후는 없었다면서 영변 시설에서 원심불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관찰했다며 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설 중인 경수로 인근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며 이는 원자로 구성 요소의 제작이나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선단지와 평상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11월에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선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당시에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안전 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시 협력하고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선택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켄고스 미국 핵은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인데요. 고스 국장은 따라서 만약 북한이 외교를 얻지 못한다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든가 아니면 바로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고스 국장은 특히 오는 4월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주요 일정들이 겹치고 미한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4월에 북한의 ICBM 시험 재개 등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4월은 각종 기념일과 명절이 모여있는 달인데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대 기념일을 시작으로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며 25일은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ICBM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여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틈타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러시아 제재 국면 속에 북한은 분명 유엔 안보리 제재에 부담 없이 실험에 나설 공간이 더 있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어느 시점에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 분위기를 시험해보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이 현 국제정세 흐름을 이용하고 있다며 수위를 높인 북한에 더 큰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향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동유럽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한은 이 시기를 미국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미사일 무기고를 확대할 수 있는 때로 본다는 겁니다.
네.
수킴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 곧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시기를 중대한 대가 없이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자유권을 부여받은 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올해만 9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한데 엮어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공산주의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라며 그들이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약 20년 만에 북한은 기존의 이란 외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악의 축으로 간주된 겁니다.
네.
이런 발언은 미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정권의 행태를 한데 묶어 거듭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에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가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투표하는가 등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에리트리아, 시리아는 악랄한 독재자의 나라이고 벨라루스는 악랄한 독재자가 이끄는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딕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도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 투표를 거론하며 푸틴은 시리아와 북한에 있는 단 몇 명의 전 세계 동료 살인범과 함께 완전히 고립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곧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망도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수소폭탄을 실험한 건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미국의 옵션을 제한하는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ICBM 실험을 곧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북한이 2017년에 시험한 무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ICBM을 공개했고 더욱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이 새로운 ICBM 설계를 포함해 역량이 가장 뛰어난 무기체계 시험 비행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안재창이 만든 중국 음식 도매 업체인 정한 회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 재물포항을 출발한 첫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들어온 안재창은 하와이를 거쳐 미국 본토에 들어간 뒤 대평원 지역에서 농업에 투신했습니다. 안재창은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농장을 임차 경영하고 콜로라도주에서는 농장을 직접 구입해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의 한적한 켈러턴 그릴리 설탕회사에 사탕무 찌꺼기를 버리는 폐기장 옆구리에 싸구려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이런 외딴 곳에 농토를 사서 토지를 개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배추나 상추, 호박, 오이, 당근 등을 재배하여 인근 작은 지역에 팔았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에서 안재창은 미국 이민 후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재미 한인이 세운 주식회사로는 처음으로 1918년에 결산 보고를 하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뒤 해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몇해 전에 농사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본금을 모집하여 콜로라도 캘러턴에 토지를 사서 몇해 동안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장차 그 회사의 사업을 1층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실업을 경영할 터이라 하더라.
한편 안재창은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해산한 뒤 다섯 번째 모험에 나서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의 설명입니다.
농지를 개간하는 경험을 얻은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인 농지 개간 회사 코리안 농척회사를 1920년에 세우고 네브라스카에서 알게 된 한인들과 합작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2만 달러를 주고 미 개간지를 구입하여 나무와 바위를 제거하고 진입도로와 농도를 만들어 수리시설을 넣어서 농장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창의 이 시도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재창은 코리안 농척회사를 떠나 여섯 번째 모험에 나서게 됐다고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하는 데 과잉 투자하여 운영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시카고의 한 동포가 승천 달러를 투자하여 코리아 농촉회사는 공정을 면할 수 있었고, 안재창은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한 한시호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디트로이트에서 가서 여섯 번째 모험인 중국 음식 도매업을 정양필과 1921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태평원 지역 농장을 정리하고 안재창이 향한 곳은 미국 북부에 있는 도시 디트로이트였는데요. 디트로이트는 당시 미국 중공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1920년대 포효하는 미국 경제는 철중공업 산지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었고, 미국은 자동차가 달릴 포장된 도로와 정유소들로 전국 풍경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여 기술공이 되라고 미국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정양필과 안재창의 성을 딴 정한 회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요식업인 중국 동네 도매업을 창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찹수이라는 중국 음식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찹수이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인 입맛에 맞게 국수를 기름에 튀기고 각종 야채와 고기를 볶아서 국수 위에 얹은 음식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찹수이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자 미국 큰 도시의 중국인 거리엔 찹수이 하우스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당시 찹수이가 미국 중류 사회로 급속하게 보급됐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에 없는 잡채라는 음식을 찹스이라고 부르며 포효하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남부로부터 전국에 퍼져나가는 흑인의 유행음악, 재즈와 함께 찹스이는 저소득층 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류사회에서 전국 중류 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찹수이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안재창과 조호흥 그리고 정양필은 1922년 정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안재창은 그의 생애 일곱 번째 모험으로 중국 음식 도매업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창은 당시 정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정양필 씨 사저에서 하루에 한두 갤런을 만들어 양철통에 담아가지고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며 5, 6마일을 다닐 때 잘해야 한 사람 품값이나 일일 숙식비도 넉넉지 못하였다. 그러나 든든한 의지와 근면한 사역과 미나란 수단으로 반년 만에 하루에 수십 갤런을 주문하는 고객이 있어서 매달 $1,000 이상 수입이 있었다.
여기서 찹스위를 대량 주문했던 고객은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장 큰 JL 허슨 백화점의 음식부였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찹스위 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백화점 음식부에서 찹스위를 먹을 수 있게 돼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음식 업계에서 정한 회사가 개발한 도매 방식은 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한 회사는 1년 만에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매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외를 통틀어 믿기 힘든 성공담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안한 새로운 사업인 찹스위 도매업은 정한 회사 창업자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사업이었고 새로운 시장, 즉 개인이 아닌 기관, 단체들을 고객으로 개척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음식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계에서도 보면 혁명이었습니다. 한편 찹스위 도매업으로 디트로이트에서 자리 잡은 정한 회사는 새로 소매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아닌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정한 회사가 크게 다섯 가지 판로를 개척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회사의 시장은 크게 소매업과 도매업으로 나눠지는데 다섯 가지 판매로를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종이상자에 중국 음식을 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전화로 주문하여 주문자가 찾아가거나 정원회사에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원회사에서 배달하는 것이고 셋째는 단체 또는 그룹 모임에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케이터링 소매업이었습니다. 넷째는 백화점, 학교, 구내식당이 있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메뉴를 바꿔가며 배달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소규모 간이식당에 배달하는 도매 판매업이었던 것입니다.
정원에서는 1925년 2월 7일 미시간주 정부에 주식회사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목적으로 미국 음식, 중국 음식과 음식 재료를 제조해 도매 또는 소매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재창이 동업자들과 설립한 정원에서는 나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런 운영 방식이 정원회사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정원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활한 소비자와의 소통이었는데 첫째는 배달하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지난번 배달한 음식에 대한 반응을 알아오게 하고 동시에 새로 개발한 음식을 소개하여 주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조사와 메뉴 개발은 끊임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자들은 중국 음식 도매업이 필생의 사업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췄던 것입니다. 셋째는 1910년 네브라스카부터 가까운 친척같이 쌓인 끈끈한 인연으로 안재창은 경험이 많은 어른으로 젊은 정영필과 조우홍은 집안 조카로 유창한 영어와 경영과 홍보를 맡아 송신껏 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회사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미국을 덮친 경제대공황으로 디트로이트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찹스위 도매업에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원회사는 찹스위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 집중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친 뒤 마침내 1951년 4월 해체를 신고하고 회사 시설과 고객을 매각했습니다. 네, 인물로 보는 미주한 인상 오늘은 안재창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안재창이 설립한 정원회사의 흥기와 쇠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시대 열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5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대.
1905년 5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로 일본은 중국 북동부에 있는 남만주 일대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군대는 계속 진군했습니다.
유럽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서 나치 세력이 커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세력이 떠오르는 걸 걱정했습니다. 프랑스는 국제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국제군 조직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무력이 아니라 협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새 정치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평화주의자들의 거창한 말보다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한 이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후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한 달도 안 된 때 재계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지 말고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버 대통령은 또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연방준비은행에 요청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농민들이 시장에 내놓는 농작물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후버 대통령은 의회에 미국인 개인 세율을 낮추라고 압박했고요. 무엇보다 미국인들에게 미국 경제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으로 갑자기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며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몰락해 갔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백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내 산업 생산 수준은 주식시장 붕괴 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노력으로는 점점 높아지는 경제 위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지출을 늘리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원이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미국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들어온 돈 이상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통제불능 상황에서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미국 경제를 살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달러를 절약하고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 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엄중한 조처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농민들이 종자와 비료를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배고픈 실직 노동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업 문제를 연구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나 이웃을 서로 도우라고 당부했지만 후보 대통령 자신은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수백만 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주요 구호 프로그램에 연방정부 기금 쓰라는 요구에는 반대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민주당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평범한 일반 서민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대통령이 사업가들을 위해 굶주린 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기꺼이 연방정부 돈을 쓸 의사가 있지만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할 돈을 쓸 생각은 없다고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자신이 위기에 계속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은행을 구하고 근본 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931년 말,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실업 문제를 다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 전화 전신회사 AT&T 대표인 월터 기포드를 이 위원회를 이끌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월터 기포드의 등장은 후보 대통령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줬습니다. 의회에 출석했을 때 월터 기포드는 구호 활동은 지방정부가 나서거나 민간 기부금으로 처리할 일이라는 후보 대통령의 입장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국경의 밤 만나보시죠.
내가 배웅할 때 그 기차역에서 오빠 행동이 뭔가 이상했었어요. 그때야 느낀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당신은 못 느꼈었는데 제가 슬픈 감정에 근데 오빠가 그때 그 열차가 들어오기 한 5분 10분 전에 뭔가 말끝날 듯한 그런 느낌. 느낌 있잖아요. 무언가를 말았든 말든 하면서도 끝내 말을 못 꺼내고 막 초조해 보이고 참 그 묘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오빠가 무슨 말을 한마디가 딱 남겼는데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사실 그 환경에서 그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에게서 무엇인가 다른 행동을 찾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탈북할 거란 생각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김지연 씨.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지연아,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아? 이제 혹시라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우리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가.
한창 신혼의 행복을 느꼈던 당시 헤어진 남편과 연락이 닿은 후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국경 부근 한 도시의 건물 옥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못 만나겠구나.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대로 그냥 생리별이구나. 오빠하고 나하고는 이대로 생리별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옥상에서.
한국에 있다는 소리가 믿겨지지 않았던 김지연 씨.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 남북이 둘로 나뉜 세월을 처음 느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지연 씨는 탈북을 결심하고 얼음이 다시 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탈북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앞에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떠나면서 사실 집을 떠날 때 국경도시 오빠랑 전화하려면 국경도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떠날 때는 내가 탈북한다고 생각 안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날 오빠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지연아, 오늘 저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이 또 아빠 엄마한테 인사 못 했는데 지금 가면 남편을 만나겠지만 뒤에 있는 아빠 엄마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빠나 하루만 좀 시간 좀, 난 마음이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떠날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안 돼. 이 순간 못 떠나면 너 못 떠나. 오빠는 나한테 마음이 정리할 여유를 안 줬던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또 그 하루 동안 내가 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부모님 인사 팔 받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빠만 내가 올 때까지 걱정하셔야 돼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빠가 나한테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지연이 이제 조금만 머뭇거리면 너 못 떠나. 오늘 지금 바로 당장 떠나.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러 나온 것인데 남편 제이크 김 씨는 아내와 통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지연 씨는 브로커의 아내가 차려주는 쌀밥을 힘겹게 넘기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이게 알아오라고 손질하더니 전 브로커가 뭐 어디 기술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작년 근데 새까만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밤껏 달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을 가리키면 이 방향으로 밤이 났을 때까지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건너라는 거예요. 방향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돌아서서 뭐 여기 무슨 몇 분 걸리니? 뭐 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니? 뭐 어떤 이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난 지금 막 이 손이 와들와들 떨리고 막 그 온몸이 막 병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떨리는데 그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강이 낮을 때까지 뛰고 그 강을 건너. 딱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로봇처럼 제가 그 말 떨어지다가서 그 방향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영 씨 딱 뛰다가 막 풀숭에서 보면 뭐 옥수수 밭이 막 떨어지고 옥수수가 계란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됐는데 한 1m, 2m 높이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어디 찢기기도 하고.
달리다 보니 차가운 얼음으로 덮인 강에 어느새 도착한 김지연 씨. 당시 심정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오른팔에 발을 한 발을 탁 내딛었는데 얼음이 찢어져 그 사람이 무게가 실리니까 얼음이 그 얕은 얼음들이 이게 착착착 갈라지는 그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총소리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막 한 발짝 내딛으면 착착 이렇게 갈라지는 그 얼음 소리가 막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 살았다. 또 다음 한 발짝 디디면 아,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런 생각하면서 건넜거든요, 강을. 한 발짝 한 발짝을 아, 나 지금 살았어. 아직도 살아있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강을 건넌 후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저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오르는데 갑자기 손바닥에 그 뭐 송곳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갑자기 송곳 같은 데 팍 찔리는 거예요. 손바닥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철책선이 앞에 있었어요. 그 뾰족뾰족한 그 철가시에 제 손바닥이 찔렸던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떠나기 전에 뭐 새철책이 있다 이런 말도 안 해줬고 뭐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그 새 철철통 마주하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넘지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보다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그 철책에 얼라탁 붙어요.
어머.
몸이 그 초인간적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어떻게 허둥지둥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손바닥에선 피가 흐르고 얼굴도 피가 흐르고.
사랑하는 남편만 생각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했어도 희망의 불빛을 보고 뛰었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국경을 넘어서 이제는 100% 이제는 됐다 살았다 막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작이야. 이제 앞으로가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지금 시작이니까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남아.
김지연 씨가 탈북을 감행하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지연 씨는 8명의 일행과 함께 중국을 빠져나왔고 태국 난민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을 안고 자유를 찾았던 북한 주민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재회의 감격으로 바꿔놓은 제이크 김 씨와 그의 아내 김지연 씨.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자유민주주의 나라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일궈 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를 상상하며 탈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만을 바라봤고 죽음을 각오했던 20대 북한 여성 김지연 씨는 용기를 냈고 사랑과 자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자기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